네. 우리 오늘 소요리 문답 12문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문답. 12문답. 네. 자, 12문답. 제가 질문 읽고요. 함께 대답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했습니다. 예. 12문답 우리 배우고 있고, 오늘 좀 마칠까 했는데 못 마치면 다음 시간까지 연결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텐데. 자, 먼저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원 역사 속에서 언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셨던 행위 언약, 그리고 그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을 새로운 대표로 둘째 아담으로 하여 맺어주신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선악과라는 것을 율법으로 조건으로 주셔서 완전한 순종을 할 경우에 생명나무가 가리키는 영생과 천국의 축복과 하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불순종할 경우에는 죽음과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렇죠? 지옥 심판에까지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임해야 됐는데, 이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깨져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타락하여 태어나게 되고 사망 아래 거하게 되고 심판으로 가야 되는 이 현실이 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새로운 언약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새로운 언약 대표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대표로, 은혜 언약의 대표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분의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제 모든 아담의 실패했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저희가 옛날에 그 예수님의 이제 신성과 인성을 이제 올바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우리 전신갑주 배울 때 배웠던 구절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을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 중보자가 없음을 바라보시고 자신이 친히 전신갑주를 입고 자기 백성들의 언약 중보자와 대표가 되기 위해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아담이 비록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우리의 첫 번째 언약 대표가 되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언약 대표를 세우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두가 다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죄로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둘째 대표는 그냥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 자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율법을 잘 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그 순종을 인정받은 후에 의롭다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천국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언약 대표는 또 다른 언약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으셨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죄의 싹, 사망과 지옥 심판까지 담당했을 수 있는 분이어야 됐다는 거죠. 그저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주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사망의 그 언약 저주의 심판까지도 담당해주실 수 있는 분. 우리 가운데 그걸 담당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셔야만 된다는 거죠.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야만 영원하고 무한한 우리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모든 지옥 심판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약 대표로 오시는 분은 우리 중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 중에 뭐 당연히 없지만 죄인들이라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꼭 하나님이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분, 그분만 우리의 언약 대표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새로운 언약 대표로, 우리가 새로운 언약 대표를 부르는 이름이 둘째 아담이라 그 아담을 그 언약 대표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둘째 언약 대표라, 둘째 아담이라,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언약 요구를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성취해 주셔서 아담의 실패를 이제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가르치고 증거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생각나시죠? 그리고 창세기 이후에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그거를 첫 번째 은혜 언약을 알려주는 복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도 이 복음의 현실, 은혜의 언약이 보여졌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생각 지난번에 했죠. 그 동물을 반으로 자르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또 할례를 통해서도 이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은혜의 언약의 그 내용이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냐 하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후에 신의 산 언약.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이름은 옛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Old Covenant.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이 신의 산 언약과 옛 언약에는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전부 복음이고 은혜 언약인 것이 확실해요. 오직 은혜로 이 새로운 언약 대표를 통해 모든 걸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의 산 언약으로 오면 마치 에덴 동산의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맺었던 것과 같은 행위 언약이 반복되는 듯이 보인다는 거죠.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여기서도 신의 산 언약에서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세요. 닮아있죠? 여긴 창조지만 여긴 구원으로 바뀌어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아담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을 불러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 언약 조건으로 에덴 동산에 뭘 주셨다고요? 선악과. 신의 산 언약을 맺은 후에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가면은 뭘 주세요? 십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셔서 언약 조건으로 주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하면 축복.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 죽음.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신다고요. 신의 산 언약에서도 율법을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는 땅에 영원토록 거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불순종할 경우에는 cut off,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면은 어떻게 보면 행위 언약이 다시 재현되는 듯이 보이지 않나요? 반복되는 듯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행위 언약이 재현됐다, 반복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행위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깨진 걸로 끝났어요. 또 다른 행위 언약으로 우리가 상과 벌을 찾아오는 그런 언약은 없다는 거죠.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행위 언약이 깨진 후에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그런 일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신의 산 언약에서는 행위 언약과 닮은 이 모습이 나타날까? 이것도 은혜 언약의 하나일까? 맞아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을 보여주실 때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새 언약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잠깐 이 옛 언약의 패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아니지만 행위의 원리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 순종하면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복을 받고 신명기에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결국에 이 신의 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요? 그들이 열심히 잘해서 우리 순종해서 복받자 해서 복을 받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결국에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이제 멸망을 가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 그러면 이 언약을 주신 목적은 뭐냐? 옛 언약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의 언약의 의미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새언약을 가르치는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온전한 순종으로 다시 이루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 참 이스라엘로.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 이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는 없어요, 이제. 옛 언약이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한 예를 제가 지난번에 들어드렸죠. 모세. 모세가 1세들과 함께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죽은 것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아니었다고요. 모세는 분명히 그 안에서도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 성도는 그랬겠죠. 그런데 옛 언약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망하는 걸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도 은혜 언약은 깔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깔려 있어서 참 구원은 은혜 언약으로 받으시는 거죠. 모세가 천국 갔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변화산 사건에서 누가복음에 가면 나타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화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히 그렇게 은혜 언약으로 구원은 받지만 옛 언약이라는 패턴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거를. 그래서 옛 언약의 목적은 새 언약을 가리키는 목적,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목적. 율법도 그래서 구약에서는 복음이었어요. 자기 행위 자랑해서 복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오면 지나가야 되는 언약이었어요. 목적이 새 언약을 가르치고 거기서 성취되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 언약에 있는 모든 것들, 뭐 율법을 잘 지켜서 이 가나안 땅에서 복받고 뭐 저주받고, 또 율법이 얘기할 때 그 도덕법만 아니라 그 제사법, 의식법,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였다고. 새 언약에 오면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것처럼 옛 언약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새 언약이 왔으면 옛 언약이나 예전의 원리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상과 벌이 임하는 그런 원리냐고요. 우리가 산상수훈 아시죠? 산상수훈 가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시 풀어주시는데 거기 보면 그 제일 처음에 산상수훈의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에요. 팔복은 가만히 보면 신명기의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래서 거기 보면은 blessed, blessed, blessed가 나오지만 곧 뒷구절에 가면 cursed, cursed, cursed. 저주가 있을 때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은 curse가 없어요. bless로 시작해서 bless로 끝나요. 그런데 그 blessing을 가만히 보시라고요. 다 천국의 축복이에요. 뭐 처음에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이 되냐고요. 구약적으로 따지면은 가난한 땅에서 막 잘 돼야 복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돼요. 어떻게 애통하는 게 복이 되냐고. 이게 뭐예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죠. 예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인정하고 애통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다. 이게 매치가 되냐고요.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나에게 의가 없고 죄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가난하고 가난해서 지옥 심판에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 예? 죄로 막 가득 차있는 영적으로 가난한 너희들 지옥 심판이 너희 것이다.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누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언약 대표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 자리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고 너희가 받아야 되는 언약 저주의 심판을 내가 다 가져가기 위해 왔어. 너희에게는 천국 축복만 내어주는 거예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구약의 옛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 언약하고 연결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저주와 심판은 없어요. 벌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죄송해요. 제가 나이도 어리지만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이 들고 정말 눈물 골짜기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주와 벌이나 심판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 축복 안에서 그 과정을 가시는 거예요. 이걸 꼭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도 오늘 그걸 보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 흩어진 게 그게 뭐 신나서 흩어진 거예요? 놀러 가려고?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으로 생명을 잃고 그냥 세상에서 손해보고 막 그 엄청난 박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흩어진 게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축복이냐고요. 마치 벌받은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그렇지만 복된 천국에 속한 열두 지파라. 너희가 흩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야고보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꼭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많아요. 그 굉장히 배울 것도 많고 나중에 좀 그 기회가 되면 이걸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해산 언약이 분명히 행위의 원리는 들어가 있지만 그 행위로서 복받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드러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옛 언약의 역할이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실 새 언약이 왔으면 옛것은 지나가야 된다는 것. 옛 언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효력도 없다는 것. 그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니까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그림자가 지나가고 실체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체를 누리는 자들인데 여전히 구약 때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장수와 번영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순종해서 받는 상같이 여기는 원리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실체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천국에서 누리는 참것에 참 축복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리로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이 축복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언약이 이어지냐 하면 이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선 진짜 은혜 언약이죠. 아들 왕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 후손으로. 그래서 그가 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깝게는 솔로몬으로 보여지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러나 솔로몬도 아니었죠. 그래서 참 아들 왕이 와서 진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참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거기 뒤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있죠. 예,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 그 때가 찼다. 이제 더 이상 옛 언약이나 모든 구약의 그 그림자와 예표로 가르치던 그 언약의 현실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구약의 옛 언약이 가르쳤던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가 왔다. 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거 왜 중요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거. 그분이라는 거죠, 이분이.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왜 율법 아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분이지 율법 아래에 가서 순종하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을 요구하시는 분이지 언약 조건을. 그런데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을 순종하는 위치로까지 가주세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언약의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그래서 언약 백성하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셔야 되는 거잖아. 이 언약의 주님이 또 언약 백성들의 대표까지 되어주시네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모든 순종과 그 죄값을 치르는 것까지도 우리 자리에서 대신 다 이뤄주시고 언약의 요구를 다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세요? 5장 17절에서 18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예,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 첫 번째 그거는 뭐냐 하면 모든 율법이 가르치던 바, 십계명이 가르치던 그 율법의 본질을 완전히 알려주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그 율법이 뭘 의미하는가? 그 십계명으로 나눠져 있고 모든 율법으로 나눠져 있는데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려주기 위해 오셨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십자가에서 드러나죠. 십자가가 율법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 용서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 구약이 가르치던 율법이 가르치던 모든 그 법들 즉 뭐 제사법, 의식법, 절기법 이것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가 가르치던 거, 절기가 가르치던 거 다 그런 것들이 완전히 성취되는 의미.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바로 이 언약과 연결된 거예요.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율법의 요구.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깼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죠? 그게 언약의 요구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 성취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두 가지로 언약을 이루신다고요. 율법을 이루신다고요. 첫 번째는 언약의 요구 조건을 불순종함으로써 율법을 불순종함으로써 받아야 되는 우리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죠. 두 번째는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의 정죄에서만 없어지고 율법의 저주와 심판만 없어지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 너무 감사하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자로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한 사랑으로 순종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은 어디 생명 얻는 거예요? 천국 생명. 아담한테 그거 약속하셨잖아요. 생명나무로 너희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지 않고 순종하면 생명나무가 가리키는 천국 생명 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얻으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다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그분만 얻으시는 게 아니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첫 열매는 대표라는 뜻이에요. 언약 대표. 거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첫 번째로 부활 생명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도 같이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 어디에 속한 생명이라고요? 천국 생명.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좀 감이 안 오죠? 내가 뭘 해서 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뭐 했더니 뭘 이렇게 주셨다라고 그러면 막 떠들고 다니고 싶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셔서 주셨다니까는 더 감사하게 떠들고 다녀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더 누리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우리는 더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없어도 나를 예수님처럼 받아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른 자들로 완전히 하나님을 순종한 자로 예수님이 대표해 이루신 것을 내가 이룬 것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인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해서 아무도 한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언약이지만 행위라고요, 그것도. 근데 누구의 행위? 예수님의 행위.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 그냥 내가 마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그냥 줄게. 이러면 확실하지 않아요. 또 뺏어갈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시고 자기가 일하시고 자기가 죽기까지 이루신 거를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간에 다시 빼앗아가는 일이 없어요. 이 언약은. 한번 천국에 들어가 있으면 한번 은혜 언약 안에 있으면 다시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어요. 신의 산 언약도 아니고 행의 언약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1절부터 읽을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어요? 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의 저주, 그거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율법의 순종으로 찾아오는 축복, 그것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이 은혜 언약은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을 항상 듣고 간직하고 가야 돼.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것으로 오늘 이번 한 주도 또 기쁘게 성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